세상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잘 소식들을 접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생애에 이렇게 잘 별로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저희가 이렇게 경험하고 또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현대의 그 초고대 도시들이 이렇게 봉쇄가 되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사실 우리가 참 이렇게 상상을 못했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이렇게 이제 점점 더 참 어려운 그런 살기에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2020년도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교회적으로도 마지막 시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뭐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또 마음의 대비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올 한 해의 표어를 이렇게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 이렇게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강조해서 조금 자주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양이 방대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양이 많다는 것이 첫 번째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안에 쉬운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들,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조금 같은 어떤 근본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좀 차이가 있고 해서 이것이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상세하게 다루게 되면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지루해서 조시게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을 너무 건성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면 에이 성경도 별거 없네 뭐 저 정도는 다 상식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이제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전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쨌든 좀 적절하게 이렇게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제 마지막 때 시리즈 이런 제목으로 해서 이제 첫째 시간을 인류 역사의 시간표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인류의 역사 이것은 순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불교나 힌두교 같은 데서는 인류 역사를 이제 순회적인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회의 수레바퀴, 윤회의 수레바퀴를 이제 이렇게 끊임없이 영겁의 시간 동안 도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축생으로 갔다가 아수라로 갔다가 뭐 지옥으로 갔다가 뭐 천상으로 갔다가 인간계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 수레바퀴를 도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부분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류 역사를 보여주는 어떤 관점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6일 창조 과정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6일 창조와 7일째 안식하신 요 패턴을 보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책이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어떤 꿈과 환상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인류의 역사, 특별히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이교도 왕의 꿈 속에서 보여주신 인류의 그 역사의 진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아 인류를 대표하는 그 왕국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구나,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일하심,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조망은 뭐냐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성경의 곳곳에 도처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인류가 이제 마지막 시대로 진입하면서 어떠한 일들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들을 부분 부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좀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이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은 것, 너무 많은 것을 들어가진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할 터인데요. 우리가 다루어야 할 부분들이 이제 올 한 해 동안 다루어야 할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공중에 이제 이렇게 딱 재림하신다면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어떤 일이 순차적으로 발생할 것인가, 이게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환란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있게 될 일들, 그리고 대환란기가 들어갈 때에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 또 하늘에서 또 벌어질 일들, 대환란기에 이제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구에서 이제 벌어질 그 일들 중에서 이제 그 두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또 뭐 그 이제 이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어떠한 초자연적인 그런 재앙들이 부어질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인지, 마지막 때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서부터 해서 이제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 그 이제 누가 들어가는지, 또 그 안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의 끝부분에 무슨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그 모습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경이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물론 이제 우리가 직접 당할 일들은 아닐 수 있는데, 대환란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직접 당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올 한 해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거의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저희가 이제 교회 표를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이제 설교로서 이 인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의 진행을 하나님이 그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는 그 패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한번 가서 보시면요, 창세기 2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을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 쉽게 얘기해서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굉장히 피곤하셔서 그래서 조금 지치셔서 에너지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서 쉬신 것일까?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은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또 잠도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단 1초라도 쉬시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주가 붕괴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분이신데 1초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쉬신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우주가 그 원자 단계에서 조립자 단계에서 이렇게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피곤해서 쉬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목적이 있으셔서 도대체 하나님이 7일째는 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쉼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나중에 이제 인류가 이렇게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렇게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민족들이 번성할 때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민족으로 이렇게 삼으시는 일이 있죠. 여기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생겨날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걸 받아오는데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그 어떤 율법의 조항 중에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엿새 동안은 너희가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는 반드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좀 너무 연약하게 만드셔서 7일마다 하루씩은 이렇게 일 전혀 안 하고 쉬어야만 되는 존재로 그렇게 연약하게 애초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을 강인하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뭐 7일 사실 다 일해도 예를 들어서 7일 중에 하루 쉴 거를 하루에 적당히 이렇게 나눠서 분배해서 쉬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 피곤한 문제라면.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7일째는 쉬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안식일이라 부르시고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에게는 궁극적으로 안식할 그런 어떤 때가 온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최종적으로 인류의 역사 전체에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안식할 때가 온다. 이것을 일주일 단위로 우리에게 교육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안식일은 유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준수하는 문제는 유대인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교도들,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은 뭡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주일은 뭡니까?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날은 우리가 시간의 우선순위로서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하루를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로 이렇게 삼는 날인 것이지,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는 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오해가 없으셔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 궁극적인 안식, 인류에게 있을 궁극적인 안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히브리서 4장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3장에서부터 이제 보면은 안식 얘기를 조금 해요. 11절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의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6절에 보시면, 5절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셨으며. 자, 이제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 이것을 히브리서가 어떻게 여기서 이제 적용하는지를 여기 보는 거예요. 5절에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 알거니와, 먼저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8절에도 보면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기에 예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이고 예수는 헬라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신약성경이 헬라 말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호수아를 예수로 표기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믿지 아니하던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궁극적인 어떤 안식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안식이에요.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가 어디와 연관시키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제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이 구절을 연관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그 역사 진행은 성경의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창조의 그 패턴을 보니까, 아, 6일이 지나면 7일째는 쉬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6일째 쉬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6천 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며칠이 지난 것과 같은 것이냐면 6일이 지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6일이 지난 이후에는 7일째는 안식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6천년의 인류 역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7천년째의 그 천년은 안식하는 천년이 되는 것이 성경 구도상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00년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이라고 우리가 이제 태양역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후 AD 아노 도미니 주후 2000년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럼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럼 얼마가 있었냐?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4000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 기록 거기에 따라서 이 연대를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 등장한 이래로 인류는 그 이 역사를 굉장히 길게 잡아놨어요. 인류의 역사를 굉장히 길게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길어야 우연히 뭔가 진화될 여지가 생긴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길게 잡아놓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첫 사람이라고 불리는 아담이 태어나서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그 아담 다음에 셋이라는 그 아들이 몇 살의 아이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적 상세한 그 족보들이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추정했을 때, 다 이렇게 종합했을 때 거의 4000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가 4000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신약 이 주후 시대는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뭐예요? 6000년이 지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인류 역사가 6000년이 이제 진행된 시점입니다. 우리 2020년, 20년은 뭡니까? 그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봐서 6000년이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정말로 끝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1500년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든지 뭐 1300년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이 구도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끝부분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인류 역사 6000년이 다 지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단히 많은 그 증거들이 복합적으로 이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경의 이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는 이 구도가 6000년의 인류 역사가 있은 이후에 7000년째 평화의 천년이 온다는 것이 이것이 구도상 맞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될 그 평화의 천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천년 왕국 이렇게 이제 흔히 부르는 것이고, 이 천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하게 되는 그 왕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패턴, 그것으로 볼 때에, 첫 창조의 패턴으로 볼 때 인류 역사가 6천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7천년째 평화의 천년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 이제 이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 다니엘서와 이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요,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은 성경에서 이제 우리 옛날 개역 성경 볼 때의 용어로는 이제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 선지자. 그런데 선지자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말입니다. 선지, 미리 본다 그런 뜻인데요. 미리 안다 그런 뜻인데요. 영어에서의 그 prophesy라는 prophet 또는 prophesy 하는 그 단어는 사실 앞날을 미리 본다는 그 의미보다는 이제 대신 받아 말한다, 대변인 대신 받아서 말한다는 그 의미가 더 1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 대신 받아서 대언한다, 대언자, 대언 이렇게 이제 번역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맞는다고 이제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책은 흔히 우리가 이제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는 네 권의 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사렘겔단 이것이 이제 대선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대대원서 또는 아니면은 대원서 1 1번 그룹에 속하는 대원서 뭐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왜 대선지서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예, 이네 사람의 대언자가 다른 대언자들보다 훨씬 훌륭해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그래서 그냥 대선지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책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처럼 굉장히 그 미래에 앞날에 있을 그 마지막 때에 있을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예언해 놓은 책인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할 때 이제 바벨론에 이제 망했을 때 그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굉장히 좀 특별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1장 17절에 보니까 여러 이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 다니엘과 함께했던 세 친구들이 있었고 이 특별히 이제 이 다니엘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은 여기 보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에 그곳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지 얼마 안 됐어요. 통치 제2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이 다니 느부갓네살도 좀 젊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을 꾸었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꿈을 하나를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뭔가 꿈을 꾸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내용이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갈대아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이제 지혜자들, 마술사들, 별을 살피는 자들, 마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권세가 대단하니까 뭐 오라면 와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지혜자들이 이렇게 이제 다 모였는데 왕이 이제 내가 이상한 꿈을 꿨으니까 꿈을 좀 해석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무슨 꿈을 꾸셨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이 왕이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쪘겠죠. 굉장히 황당하겠죠.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왕이 더 황당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니들 이꿈 내게 해석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너희 집들을 거름덩어리로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해석하면 엄청난 보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좀 당황해하면서 아, 예, 그럼 어쨌든 꿈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9절에 보니까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너희가 먼저 맞춰야 그 꿈 해석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그야말로 억지지요. 뭐 이거는 억지지요. 그러니까 자기 왕도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뭔가 꿈을 꿨는데 굉장히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생각은 안 나고,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랬을 때 11절에 보니까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점잖게 말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도대체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죠.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건 이 신이 아닌 이상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좀 다혈질이고 뭐 이 정도 되면 그야말로 폭군인 것이죠. 근데 뭐 왕의 그 권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바벨론 제국은 역사상 존재했던 제국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왕권이 가장 강력한 그러한 제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해도 이것을 거역할 사람이 이제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불똥이 다니엘에까지 튄 것입니다. 다니엘도 여기에 이 바벨론에 이제 끌려와서 이렇게 이제 살면서 일종의 지혜자로 이렇게 이제 취급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그 명단에 다니엘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이제 다 죽을 위험에 13절에 보니까 이제 다 처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상황을 알게 된 다니엘이 여차여차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왕을 찾아가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그 꿈을 알려드리고 해석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약간 지연시킨 상태에서 이제 친구들에게 와서 18절에 이렇게 이제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관하여 긍휼을 베푸사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나머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기를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기도 요청을 한 것이죠.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19절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 속에서 다니엘에게 계시되매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바벨론의 이 갈대아 지역의 모든 지혜자들이 이야기했었는데 다니엘에게는 실제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이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밤에 환상을 통해서 들은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이제 20절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참 복된 고백이기 때문에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도다.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제 내게 알려주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제 주께서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나이다 하니라. 예. 그래서 참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체험이었겠어요. 다니엘의 그 평생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토록 정말 이렇게 쇼킹하게 체험한 것도 아마 다니엘의 생애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까. 물론 이제 자잘한 하나님과의 이 대화 또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자잘한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 시점에서 죽을 위기에서 이러한 엄청나게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이 계시 이것을 받은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특별한 그런 일이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꿈을 이제 해석해주기 위해서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꿈의 내용을 왕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27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왕에게 이 꿈을 주셨는지의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합니다. 여기 보니까 2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분이 요 부분을 잘 보시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쭉 설명하는 게이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인데, 그 중에 특별히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것이냐면 마지막 날들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 이게 지금 초점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나이다.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주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다.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리어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꿈을 주신 이유는 왕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서부터가 실제로 이제 왕이 꿈의 내용을 이제 알리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오는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그러니까 꿈속에 큰 형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우니,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시더니 마침내,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앞에 그뭐 금이나 또는 은이나 노시나 쇠 그거보다 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34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의 그 포인트 중에서는 34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왕이 보시더니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갔으며 그것들의 자리가 없어졌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일단 이렇게 꿈의 내용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하는 내용이 이제 36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37절, 오 왕이요,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사람들의 자녀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하늘의 날짐승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거대한 이 형상의 사람 형상의 머리, 그것도 금머리에 해당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다른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왕의 왕국보다 못한 그 왕국, 그게 두 번째죠. 그게 은으로 된 왕국이고, 그 다음에 셋째로 놋으로 된 왕국이 이 땅을 다스릴 것이고, 40절에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질을 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뉘일 것이므로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의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자, 이제 요 발가락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거 굉장히 조금 의아한 구절이에요.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는다. 요거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다루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얘기하는 거죠. 44절에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자, 그래서 지금 이 형상을 본 이것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 그랬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있다 그랬으니까 지금 44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게, 그러니까 궁극적인 한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그러니까 앞에 있던 네 왕국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 있게 분명한 어조로 이 꿈의 내용과 또 그것의 해석을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46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신으로 숭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혜자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이러한 이 꿈의 내용까지를 얘기하면서 이걸 해석해 주는 것은 신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을 신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다니엘에게 경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겠다. 이거 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처럼 이렇게 이제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통해서 본 이 형상의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2장에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상에서 금으로 된 머리와 은으로 된 가슴과 또 팔, 또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배와 널적다리, 그 다음에 쇠로 된 두 다리와 또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발가락, 이러한 것들이 인류의 역사에서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지금 있는 바벨론 제국 이후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등장하게 될 왕국들, 그러니까 총 합해서 네 개의 왕국들에 대한 이 모습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니엘에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어서 그 이 벨사살 정권이 되었을 때 벨사살 제1년에 다니엘이 다니엘 7장에 가서 보면은 직접 꿈을 꿉니다. 거기 보니까 네 종류의 짐승이 이제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 그때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밤에 환상 속에서 봤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며 불더니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종류의 짐승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그 형상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다니엘이 직접 꾼 꿈에도 보니까 네 종류의 짐승이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자는 사자인데 날개를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았습니다. 근데 곰이 이빨 사이에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이 이제 표범 같은데 이 표범도 등에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짐승의 날개 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범이 머리가 넷인 그러한 표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짐승은 뭐라 형용할 수가 없는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한 짐승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짐승이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뿔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뿔이 어떻게 또 이제 형상이 조금씩 이제 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략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이 다니엘이 직접 꾼 이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용이 같은 것이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느부갓네살은 이교도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제국을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보여주신 것은 물질적 관점에서 세상의 제국들이 이제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벌어지게 될 때 금이냐 은이냐 노시냐 쇠냐 또는 진흙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그 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까? 하락하고 있습니까? 금, 은, 노, 쇠, 진흙 하락하죠. 그러니까는 세상의 제국은 세상의 왕국은 그 왕권이 왕의 권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약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이 이것이 다 분산이 돼가지고는 시민들의 권위, 시민들의 권력, 민주주의 이런 형태가 된다는 민주 그렇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렇죠? 왕권이 아니라 강한 왕권이 아니라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그래요. 짐승에 있어서도 사자, 곰, 표범 굉장히 형체가 이상한 짐승 어떻죠? 질적으로 하락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의 왕이라고 불리는 육상에서의 왕인 사자인데 지상의 공중의 왕인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고인 거죠. 그러니까 지상과 이 공중에서 최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이것이 이렇게 약화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교도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는 어떤 물질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관점에서 보여주셨냐면 세상 제국이라는 것은 짐승들이 서로 싸우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형상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요 환상을 보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또 한 번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아까 이제 벨사살 1년에 그 네 짐승 환상을 봤다면 다니엘서 8장에 보니까 벨사살 제3년에 그러니까 2년 후에 다시 한번 환상을 보는데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숫양은 뿔이 두 개가 있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긴 형태를 보았고 그 다음에 숫염소를 보았는데 이 숫염소에는 두 눈 사이에 두드러진 어떤 한 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숫염소가 숫양을 이제 이기는 그런 환상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아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본 어떤 거대한 형상, 사람의 모습 형상 그것과 그 다음에 다니엘이 첫 번째 꿈에서 본 네 종류의 짐승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에서 본 숫양과 숫염소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금에 해당하는 금머리에 해당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은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제국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점점 더 왕권이 왕의 권력이 축소되면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흐지부지 되는 왕의 권력이 굉장히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 금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다니엘이 본 네 짐승 중에는 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에 이제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상 중에서 은에 해당하는 것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 은에 해당하는 이 제국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것이 메데페르시아 제국인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시점이 이미 지나서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메데와 페르시아가 합쳐진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팔이 두 개로 보였던 것입니다. 두 개의 팔이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 본 짐승 중에는 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숫양과 숫염소 중에서는 숫양에 해당하는 그 제국이 지금 메데 페르시아였어요. 그래서 이 아까 그 이 다니엘서 8장에 보시면 그 20절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서 8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아예 그냥 그 제국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걸 해석해 주시는데 여기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제 해석해 주시는데 보면 20절 8장 20절 내가 본 두 뿔 달린 숫양은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거친 숫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라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 즉 네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제국의 이름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의 그 이 국제 정세가 어땠냐? 이제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그 사람의 이제 그 글에 의하면 이때는 페르시아 제국이 생성될 수가 없는 생성될 기미가 없는 그러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론이 굉장히 강성할 때인데 무슨 다른 제국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한 변방 국가에 불과했다는 거죠. 굉장히 작은 규모의 그리스는 발흥할 어떤 기미 자체가 또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이 헬라 지방에는 유량민들이나 이렇게 이제 거했다는 거죠. 로마는 더더군다나 로마는 이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테베레 강가의 각 작은 마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로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등장할 이 제국들,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오는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오는 그리스, 그 다음에 오는 로마 제국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것을 이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에 해당했던 금은동 노시죠. 동에 해당했던 이 배와 넓적다리는 뭐냐? 이것은 이제 다니엘이 본 짐승에 의하면 표범이었습니다. 머리 넷을 가지고 날개가 넷이었던 표범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네 개로 자꾸 네 개 4라는 숫자로 왜 자꾸 이것이 보여졌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듯이 그리스가 나중에 네 개의 왕국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숫양과 숫염소 중에서는 이 숫염소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 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제국이 메데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기 때문에 숫염소가 숫양을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다리에 그 철이 있는 것,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1054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나뉜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에 해당하는, 그래서 얼마는 발이 쇠고 얼마는 진을 이긴 이런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제 모습인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 직접 꾼 꿈에서는 그 네 번째 짐승, 굉장히 그 형체가 이상했던 그 짐승에 해당하는 것, 이것이 이제 로마 제국인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뿔들 중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같이 다루게 될 때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돼 있고, 또 뭐 북쪽에서 오는 왕, 또는 뭐 자기 뜻대로 하는 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이 이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구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정보를 다 취합해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캐릭터를 가진 존재인지를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왕국들의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이게 초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왕국들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에서 사람이 이렇게 다듬지 않은 어떤 돌이 하나가 이렇게 공중으로 붕 뜨더니 이 신상을 이 형상을 쳐서 산산조각을 내었다, 이런 이제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돌 왕국,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이 메시아 왕국이 바로 아까 우리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실 때 그 7000년째 그 평화의 천년 왕국이 온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 왕국을 통치하시는 그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 그게 이제 돌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의 역사가 이렇게 쭉 지나간 이후에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세워지고 그 왕국이 영원무궁이 이제 지속된다. 내용을 지금 이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너무 복잡한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리면은 첫 시간부터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아서 일단은 좀 계략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략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복잡하시죠. 이것이 이제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더 많이 좀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관한 이 예언들을 점점 더 조금 이렇게 좀 자세히 다루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또는 관심사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책입니다.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여러 가지 그 문학적 표현들만 눈에 들어와요. 그렇죠? 시편, 뭐 아가서, 뭐 굉장히 그 이 문학적인 그러한 이야기들만 이제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학자나 고고학자가 성경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고고학적 증거들을 찾는 데만 막 이렇게 혈안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역사에 아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대더라. 뭐 이거 이제 다른 일반 책들과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겠죠. 과학자가 성경을 보면 에이 이건 과학적으로 틀린 얘기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도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레위기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도덕률, 또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들 이런 거에 관심이 많게 될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 종교는 아닌데요. 다른 어떤 종교적인 비교 종교학적인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는 신을 어떤 방식으로 섬기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예언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건 또 굉장히 또 놀라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측면에서 보는 게 틀렸단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도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예언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 성경 전체가 예언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또 받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예언적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미리 쓰여진 역사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는 사실 지나간 다음에 기록하는 게 역사인데 어떻게 역사를 미리 기록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앞으로 있을 일을 이미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하세요. 뭐냐면 히브리 문법에는 시제가 굉장히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면 하나님께는 사실 내가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했으면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하고 차이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점과 또 이 시점에서 이제 조만간 있게 될 예수님의 이 공중재림 그 이후에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될 일들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많은 정보를 이렇게 이제 주면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냐면 성경은 그냥 누군가 끌적끌적거려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이 일반 소설처럼 그냥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충 머리 짜맞춰서 이렇게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일을 순서대로 일의 순서대로 이렇게 딱딱 제시해가면서 이렇게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신뢰할 만한 책이에요. 만약에 성경에서 이러한 예언의 부분들이 틀린다면 예언이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의심해야 돼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만약에 성경이 다른 부분에서 틀린 게 발견된다면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안 틀렸다는 보장이 어디냐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다른 부분에서 틀렸다면 영적인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성경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정말 사실대로 성취되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 거예요. 정말로 기록된 대로 모든 일들이 성취되면, 아, 이 책은 확실한 책이구나, 분명한 책이구나, 1.1획도 오류가 없는 책이구나. 그러니 그 책에 기록된 구원의 방도대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일들, 예언에 관한 일들을 우리가 다룰 때, 이게 단순히 뭐 이런 신기한 것도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너무 정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렇다면 한번 보자.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한번 보자. 이런 입장에서 성경을 대하게 될때 성경이 내 안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책으로 이렇게 점점 더 확신이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올해 조금 더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올한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것이 크게 증대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